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정상이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적 합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지 표시는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했던 협정에 대한 비준 약속에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인도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두 나라의 광범위한 협력이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두 나라가 핵안보와 기후변화, 테러리즘 같은 국제 현안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디 총리는 인도가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와 핵 공급 그룹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베이징에서 중국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비정부기구 NGO법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다른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새 NGO법의 목적이 관련 단체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시 주석이 자신에게 직접 중국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시 주석이 또한 새 NGO법이 어떤 방식으로든 외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말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비정부기구 NGO들을 통제하는 새로운 NGO법을 제정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며 폐지하거나 최소한 개정할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지난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 대한 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두 후보가 여전히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97% 완료된 가운데 변화를 위한 페루인당의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후보가 50.14%, 민중권력당의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가 49.86%를 득표했습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0.28%포인트, 약 4만 7천여 표에 불과합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 국가인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영국 BBC 기자가 경찰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얀마 만달레이주 법원은 BBC 버마오 서비스 소속의 네미오린 기자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경찰관 폭행죄를 적용해 3개월의 징역 노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네미오린 기자가 지난해 3월 학생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공격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고농축 플루토늄을 실은 선박이 7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국적 선박 두 척에 나눠 실린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모두 331kg 분량입니다. 이 중 236kg은 일본 내 원자로에서 실험용으로 사용된 것이며 93kg은 원래 미국 소유, 나머지 3kg은 프랑스 소유입니다. 일본의 플루토늄은 통상 유럽과의 합의에 따라 유럽에서 재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번 플루토늄은 미 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소재 연방에너지부 산하 사바강 연구소에서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서남부 뉴멕시코주의 핵폐기물 저장소에 폐기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제네럴 일렉트릭 GE는 6일 중국의 가전업체인 하이얼 그룹에 GE의 가전 부분 매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금은 56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얼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미국 시장에서 가전 제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의 가전 시장은 월풀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8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이행에 대한 상호 간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이란식 제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제 대화가 어제 끝났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에 대해 두 나라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만 사실상 서로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은 기존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공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7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전면 집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를 확고하게 이행한다는데 미국과 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는 설명입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평화적 노선을 선택하도록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측이 제재를 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행한다는데 동의해 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런 합의는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 선택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치된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전면 이행과 북한 핵 불용은 미중 두 나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어서 이번 대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6일 전략경제대화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 측의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대북 압박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전면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마땅히 보조를 맞춰야 하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며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와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경제대화에는 미국에서 케리 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 왕양 부총리와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도 한국의 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평화협정과 북핵 문제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을 지지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제재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대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결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대사는 이와 함께 북미 평화협정과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대변인의 7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북미평화협정과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병행추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 대사는 이와 관련해 중국은 여전히 육자회담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다자 무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대사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목표는 전혀 차이가 없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완전히 일치된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 핵개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그 이유는 북한 핵개발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북한 자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대사는 현재 한중 관계에 대해 함께 노력해 극복할 문제가 있지만 수교 이후 가장 좋은 시기에 있고 또 전반적으로 좋은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대사는 하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대사를 면담한 김종인 대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비핵화 문제를 육자회담의 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고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의 수위는 높아지지만 비핵화 문제는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거론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모색해보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에 앞서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이란식 제재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란식 제재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6일 민간단체인 미국군축협회가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개최한 토론회 연설에서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이란식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believe the Iran case proves this to be effective that we work i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오바마 행정부는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등 금융 제재와 국제 공조가 효과적이란 게 이란 핵 합의를 통해 입증된 것으로 믿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도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반해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로즈프 보좌관은 여러 나라들과 금융기관들이 미국과 공조해 이란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란과 거래하는 많은 제3국의 기업들의 제재를 직접 가하지 않아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에 대한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으로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즈프 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하고 있고 6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두 나라 간 전략 경제 대화에서도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언제 돈 세탁 등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re going to try to do in the near term is work with China so that they're cooperative in enforcing sanctions. Ultimately, we believe that will be most effective.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토록 계속 협력을 유지할 것이며 이 방식이 궁극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란 겁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중국의 제재 이행 강도 역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프 보좌관은 이날 중국이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런 중국과 국제 공조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체계 시험이 미국이 세계에서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확산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continued testing of bo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 systems by the North Koreans is the most serious proliferation challenge that we face in the world today.
북한은 이런 행태 때문에 유엔 안보리로부터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 결의가 잘 이행된다면 상당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믿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즈프 보좌관은 이어 북한의 확산망 차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며 북한과 일부 군사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균열시키고 제재 대상 물품의 선적을 막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대북 압박과 북한의 확산 능력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노력에 대해서는 북한에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명권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최근 이란과 쿠바를 방문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러시아를 찾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국제 제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 외교가 갈수록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관계 정상화에 집중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윤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 2013년 취임 이후 처음이며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도 5년 만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7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방문은 최근 이란, 우간다 및 쿠바 방문 등 일련의 글로벌 대북 압박 외교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한러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지역 정세,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한국 외교수장으로는 처음 쿠바를 방문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우호적이고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했다며 양국이 가진 잠재력을 더 구체화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혀 쿠바와의 수교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쿠바 측의 구체적 언급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윤 장관은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쿠바에서 최초로 한 쿠바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으며 양국 관계 개선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물론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카리브 지역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여 대중남미 외교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60년 북한과 수교를 맺은 쿠바는 최근까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압박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쿠바 간 수교 움직임은 북한에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의 분석입니다.
쿠바가 북한과 함께 대표적인 이제 반미 공동전선을 형성했던 국가인데 그 쿠바가 이제 미국과 화해하고 또 지금 이 남한과 관계를 지금 또 증진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에게 던지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앞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과 우호 관계인 이란을 방문해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지난주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인 우간다에서 무세베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은 북한과 군사와 경찰 분야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국제사회 제재 국면과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공산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6일 라오스에 도착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쿠바를 찾아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에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와 선물을 전달했고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걸까요? 국제원자력기구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의 핵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6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상반기 이사회 개막에 맞춰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 DPRK has shown no indication that it is willing to comply with.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용의가 있다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국들 간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 활동을 재개해 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핵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위해 IAEA와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특히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활동들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obtained in the past is some of the activities related to
북한 영변 핵시설 5메가와트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 재처리시설 관련 움직임 등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아마노 총장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된 차량의 이동과 수증기, 냉각수 방류, 물자 수송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관들이 현장에 없고 단지 위성사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자국의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채택하자 같은 해 4월 영변 핵시설을 감시하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요원들을 추방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동유럽 국가 폴란드 정부가 올 초 북한의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폴란드 조선소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한 보도와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5일 BOA에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국 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된 노동비자도 15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행동을 삼가고 즉각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폴란드 조선회사 크리스트와 나우타 등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현지 실태를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조건과 노동법 준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폴란드 국경 경비대와 국가 근로 사찰단이 작업장에 고용된 북한인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미 강화했고 폴란드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 언론 매체 비체 탐사 취재팀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램코 브레커 교수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폴란드 조선소의 북한 노동자의 노역 실태를 고발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경제개발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7천만 유로 이상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BOA에 북한인들에게 발급된 취업 허가증은 지난해 현재 482건이라며 전체 발급 건수의 0.7%밖에 안 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당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임금 지급 실태가 폴란드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은 북한과 폴란드의 기관들끼리 맺은 합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폴란드 정부는 노동자 송출 협력에 관한 어떤 양자 협약의 주체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폴란드 정부는 북한인 고용에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목적을 홍보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실은 폴란드가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인권 부문에서 최상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도 적극 동참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폴란드의 결의를 강조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폴란드가 북한 노동자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BOA의 보도를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설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는 인권 침해와 북한으로 자금 유입 측면에서 우려가 증대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조사와 함께 고용 계약을 추진하지 않는 조치들을 해왔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내놓은 경제 정책은 김정은 체제가 처한 딜레마를 드러낸 것이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 이 변화보다 안정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경제 부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경제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것은 1987년 3차 7개년 계획 이후 29년 만으로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이는 당 국가체제 정상화를 통해 과거처럼 경제발전 계획을 세울 만큼 정상화됐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4일 미나협 주최 강연회에 참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옛날에 김정일이는 왜 안 열었습니까? 역시 경제 요소였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북한이 경제가 부족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한번 경제개발계획을 이제 만들어보면 하다. 나는 이제 나름대로 그 정도 자신감을 가졌다는 뜻의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를 지도하는 당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북한은 그러나 당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예고한 휘황한 설계도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기대했던 중국이나 베트남 수준의 개혁개방 노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재 국면을 비롯한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도모했다는 평가입니다. SK 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입니다.
지금과 같은 제재 국면에서는 개혁개방을 진전시키보다도 체제 안정과 유지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정세 판단에 근거해서 당대회를 통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대외적으로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선전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당대회에서 핵무력에 기반한 권력 공고화에 집중하다 보니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부문에서 변화를 모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경제 정책 노선을 공식화하는 수준에 그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장경제 요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전면 확립 방침을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보여온 시장에 대한 유화 정책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대회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이 아닌 전략을 발표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상세한 발전 목표를 담은 계획 대신 발전 방향의 무게를 둔 전략이란 표현을 쓴 데는 악화된 북한의 대외 경제 여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과거 당대회 때마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담은 중장기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해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고강도 제재를 비롯해 현재 북한을 둘러싼 대외 정세가 워낙 유동적이어서 구체적인 생산 목표를 제시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이 중국의 지원과 투자 여부를 봐가며 전략에 입각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리수영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통해 5개년 전략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국면이 아니더라도 과거처럼 경제 분야에서 무리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김정은 체제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만약에 5년 내에 철강을 뭐 500만 톤 생산하겠다, 전력을 1000억 킬로와트 생산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5년 이후에 실패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자금 망치고 정치적으로 권위가 떨어질 일을 안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인 거죠.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농업하고 수산업 이런 정도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이 발간하는 경제잡지도 과거와 다른 김정은 체제의 경제관리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전문 학술지인 경제연구는 지난 시기 국가의 전략적 경제관리 방법은 계획에서 출발했지만 앞으로는 전략을 세우는 사업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이번 당대회에서 발표한 경제정책은 현재 김정은 체제가 처한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입니다.
체제 이행과 사회주의 경제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추출할 수 없는 북한 정책 결정자의 경제에 관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를 체제를 바꾸는 것은 북한 정권의 그 안정화에 위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고 사회주의를 하고 싶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둘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별로.
북한이 36년 만에 열린 당대회를 통해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지만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경제강국 달성이라는 북한의 목표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양문수 교수는 북한의 경제정책은 상위 범주의 국가 전략인 경제핵 무력 병진 노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노력 동원을 통한 성과 창출을 독려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순직 한국통일연구원 개건연구위원입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생산 노선이라는 것이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이런 거잖아요. 토지는 변할 수가 없는 거고 간척사업 한다 해도 뭐 일단 단기간 되는 거 아니고 자본, 기술은 밖으로부터 갖고 와야 되는데 국제사회 제재 속에 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내부 인력, 노동력 동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그런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체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상 군사 강국에 이어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강조해온 인민생활 향상 여부는 향후 김정은 체제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 신청 움직임과 관련해 이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자산을 청산한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총회를 열고 남북한 당국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기계설비 점검과 노동자 임금 등 미수금 정산을 위해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해외 운항에 투입하는 여객기는 넉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넉 대를 번갈아 이용하면서 해외 7개 도시와 국내 한 곳을 모두 운항하고 있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공식 취항지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선양,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여기에 월 1회의 쿠웨이트 노선과 최근 운항을 시작한 산둥성의 칭다오와 진한행 전세기, 그리고 국내선인 어랑행까지 합치면 총 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선 운영을 위해 고려항공이 투입한 여객기 수는 단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투폴레프사의 TU-204 기종 2대와 안토노프사가 만든 AN-148 기종 2대만을 이들 노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이 보유한 여객기는 러시아의 일류신 등 총 10여 대로 알려졌지만 안전 문제 등으로 실제 해외에 투입할 수 있는 여객기가 제한적이어서 단 4대만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고려항공기의 여객기 6대에 대해 노후화를 이유로 자국 영공 내 운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여객기는 대부분 1970년에서 80년대 만들어져 평균 수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반면 해외에 투입되고 있는 4대의 여객기는 러시아가 만든 TU-204 2대의 경우 도입 연도가 2007년과 2008년, 우크라이나산 AN-148 역시 각각 2013년과 2014년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4대의 여객기를 8개 노선에 투입하다 보니 각 여객기별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17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경유해 쿠웨이트 시티를 왕복하고 돌아온 TU-204 기종은 다음 날 곧바로 베이징 노선에 투입됐고 이어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객기 4대로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고려항공은 새로운 여객기 구매나 대여를 통해 운항 가능 대수를 늘려야만 새로운 노선 증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에서 운영되는 민간 항공사들의 여객기 보유 대수는 고려항공과 큰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라이레이더 24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고려항공보다 약 40배 많은 160여 대의 여객기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시아나 역시 80여 대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들 항공사는 한 번에 4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에어버스사의 최신식 여객기 A380 기종을 각각 10대와 4대씩 보유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노선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장애인 선수들의 해외 경기 참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인데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지난달 북한에서 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본에 본부를 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6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탁구와 수영 두 종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탁구 선수 13명과 수영 선수 8명 등 참가자 21명에게 장애인 올림픽 대회가 채택하고 있는 장애 등급 제도와 그 규정 그리고 분류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올림픽 대회는 선수들이 자신과 비슷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수들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 종목마다 구체적인 분류 체계가 갖춰져 있으며 이는 종목의 판정 요소에도 포함됩니다. 탁구와 수영을 예로 들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지적장애, 절단과 뇌성마비, 척수장애 등으로 분류됩니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수영강사인 스피로스 스타브루 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북한에서 장애인올림픽운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장 기뻤던 것은 교육기간 중 북한 참가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배우고자 하는 열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는 북한이 지난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한 명을 출전시켰다며 오는 9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대회는 두 장의 출전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베이징 대회 때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2010년에 조선장애자체육협회를 설립한 뒤 본격적으로 장애인올림픽 출전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1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준회원국으로 승인됨으로써 장애인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고 이듬해인 2012년 런던 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수영 종목에 임주성 선수를 출전시켰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4년 한국 인천에서 열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육상과 수영, 양궁, 탁구 등 4개 종목에 선수 9명 등 33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매주 화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통일 안보 비전 발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해서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인데요.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본선을 앞두고 워싱턴에서는 지역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동 주최한 2016 세계 장병 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쇼 원 코리아 미주 지역 예선 워싱턴전.
안녕하세요. 워케 이모 공연사 팀입니다.
통일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되게 크잖아요. 그 이슈.
We wan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 be one country again.
So North Korea they sing Arirang and South Korea sings Arirang and a lot of times.
지난 주말 미 동북부 버지니아 인근 한 중학교에 60여 명의 한인과 현지인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7월에 열리는 통일안보비전 발표대회 한국 본선 진출권을 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대회는 남북한 통일을 주도할 차세대 젊은이들의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참가 대상과 지역은 전 세계 군인, 민간인 청년들입니다. 이날 2명 이상으로 구성된 15개 팀들은 한반도 통일안보 비전이라는 주제 아래 10분 분량의 노래와 춤, 연극, 영상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과 형식으로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로는 한인 초등학생 팀에서부터 미국인 고등학생, 20대 미국인 여성 팀 등 10여 명의 미국인과 한인 청년들이었습니다. 워싱턴 예선전 첫 참가자인 한인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필승 통일팀은 탈북 어린이를 등장시키는 등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연극으로 표현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 산하 미한연구소 사이스의 인턴팀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한국공영방송의 뉴스 보도를 극화해 북한 도발에 대한 남북한 간 대립이 통일 후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통일 한반도 태극기를 제작하거나 수준 높은 한국의 사물놀이로 통일의 걸림돌이 북한의 핵이란 것을 주제로 삼은 한인 청년팀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 걸려있는 상금과 특전을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0만 달러가 되는데요. 각 지역 예선 대회 최우수상 수상팀들에게 한국 내 체류비, 항공비 일체가 제공되며 다음 달 18일 열리는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은 만 달러의 상금을 받습니다. 상금과 특전의 규모가 큰 만큼 참가자들의 경쟁이 치열했고 심사도 매우 진지했는데요. 심사 기준은 통일안보 주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하며 공감을 얼마나 불러일으키는지였습니다. 심사위원은 한국국방부 조형찬 준장과 김희호 중령, 그리고 김학조 주미대사관 영사, 황원균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회장과 데이빗 블로바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이 워싱턴 지역 예선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데이빗 블로바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은 VOA에 이번 대회가 차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총 4시간의 발표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자격이 주어지는 최우수상 한 팀과 우수상과 장려상 등 6팀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워싱턴 지역 예선의 최종 우승팀인 최우수상은 기독교인 한인 청년팀이 차지했습니다. 워싱턴을 깨우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의 워깨이모팀은 통일의 꿈이라는 제목의 극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한반도 통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더 이상 맞는 거 싫어. 공포도 싫어. 죽음도 싫어. 싫어.
이 극은 통일을 반대하는 남한 여성이 꿈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다녀온 후 생각이 변한다는 내용을 재치 있게 꾸며 청중을 웃고 울렸습니다. 각본을 쓴 20대 한인 여성 이민정 씨입니다.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통일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장 대두로 했고 정치범 수용소 설치하면서 좀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다면은 탈북자들이 다 증언한 얘기 중에 하나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간부들이 와서 잡아가더라.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2-3년 동안
그런가 하면 미국 고등학생 제이드 루이스 양과 브랜든 밀러 군은 자작곡을 들고 나와 2등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이드 루이스 양은 탈북자들을 만나며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지난해 삶에 대한 기회라는 자작곡을 만들어 북한 인권 관련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USB에 담겨 올해 안에 대형 풍선을 타고 북한으로 날아가게 된다고 북한 인권 비영리단체 노체인 측은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미국인 참가자로 최고점을 얻은 이 팀에게 2등임에도 본선 진출 자격을 주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며 미주 예선이 끝나고 이 팀의 본선 진출 여부가 확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제드 루이스 양은 미국 고등학생이나 일반 미국인들이 한국이란 나라의 통일 문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자신을 통해 봐주기를 소망했습니다.
Well, I hope that they see that high schoolers or people in general over in America actually take issues.
그 밖에 참가팀 가운데 아리랑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던 미국 여성팀, 또 전통 무용으로 한반도 분단의 비극과 통일의 소망을 동시에 보여준 팀 등도 우수상, 장려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기획 총괄한 한국 국방부 김희호 중령은 VOA에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통일안보 문제를 이끌 주역은 차세대들이라며 이 대회가 한반도 통일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통일과 안보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일 시대를 열어가고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은 젊은이들인데, 청년들인데,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청년들이.
김중량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었던 지난해부터 한반도 통일 기념 사업으로 국방부가 대회를 열고 있다며 민주평통과 협력해 올해 미주 4개 도시를 포함해 해외 8개 나라 12개 도시에서 확대해 예선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중량은 차세대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끼가 통일 한반도 시대를 새롭게 열 비전을 보여준다면서 대회를 통해 해외 청년들이 한반도 통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랬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방송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 저녁 이렇게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는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그리고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방송되고 있는데요. 중파와 단파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2110kHz로도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오늘 오전에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조금씩 가시겠습니다. 하지만 양덕 지역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9도, 안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6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북도 하루 종일 구름이 하늘에 머무는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강, 강계, 희천 지역에는 비 예보도 있군요. 신유주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6도, 구성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8도, 희천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오늘은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6도, 개성 아침 18도, 낮 기온 25도, 사리온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모두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장진, 해산, 풍산, 원산, 장전, 평강 이 지역에 모두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4도, 장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0도, 풍산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8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은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두 해상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 해상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 내외로 일겠습니다. 네, 6월 8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정상이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적 합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지 표시는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했던 협정에 대한 비준 약속에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인도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두 나라의 광범위한 협력이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두 나라가 핵안보와 기후변화, 테러리즘 같은 국제 현안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디 총리는 인도가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와 핵 공급 그룹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베이징에서 중국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비정부기구 NGO법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다른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새 NGO법의 목적이 관련 단체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시 주석이 자신에게 직접 중국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시 주석이 또한 새 NGO법이 어떤 방식으로든 외국 기업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월 말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비정부기구 NGO들을 통제하는 새로운 NGO법을 제정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국제기준에 어긋난다며 폐지하거나 최소한 개정할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페루에서 지난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 대한 개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가 여전히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97% 완료된 가운데 변화를 위한 페루인당의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후보가 50.14%, 민중권력당의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가 49.86%를 득표했습니다. 두 후보의 차이는 0.28%포인트, 약 4만 7천여 표에 불과합니다. 오는 9일에나 개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개표되지 않은 투표들, 특히 미국과 유럽의 해외 부재자 투표가 페루 대선 결선 투표 결과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 국가인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영국 BBC 기자가 경찰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얀마 만달레이주 법원은 BBC 범어업 서비스 소속의 네미오린 기자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경찰관 폭행죄를 적용해 3개월의 징역 노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네미오린 기자가 지난해 3월 학생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공격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당시 시위 참가자 중 일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행진 중 이 과정에서 네미오린 기자와 경찰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고농축 플루토늄을 실은 선박이 7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국적 선박 두 척에 나눠 실린 플루토늄은 핵무기가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모두 331kg 분량입니다. 이 중 236kg은 일본 내 원자로에서 실험용으로 사용된 것이며 93kg은 미국 소유, 나머지 3kg은 프랑스 소유입니다. 일본의 플루토늄은 통상 유럽과의 합의에 따라 유럽에서 재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번 플루토늄은 미 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연방에너지부사나 사바나강 연구소에서 처리 과정을 거친 뒤 서남부 뉴멕시코주의 핵폐기물 저장소에 폐기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제네럴 일렉트릭은 6일 중국의 가전업체인 하이얼 그룹에 주위의 가전부분 매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금은 56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얼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미국 시장에서 가전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